진정한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이보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그런지 갑자기 여러분들 제 입술이 탁 터져버렸어요. 부담이 된 건지 진짜 유익되는 힘든 건 아닌데 저도 많은 부담 속에서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은 진정한 찬양인데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장로님 뒤에서 얘기해 주기 전에 목사님 너무 잠수한 거 사라진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일까? 이 족보에 대한 기록을 아마 읽으시면서 막 감동을 얻거나 근데 충만한 이 본문을 읽는 분은 제 생각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넘어가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 대한 기록을 조금 자세하게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찬양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을 교회 음악 찬양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2년 과정의 예배학이라는 제목으로 제작이라는 과제를 만들어서 그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또 성장하면서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있는 걸 가르쳐 왔습니다. 김영 목사님께서 오늘과 다음 주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 싶어서 그 인용 과정 중에 가장 베이스에 되는 가장 첫 단추가 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 중간에 한눈이 딱 걸리는 거예요. 저희 경준이와 결혼한 그 예스님은 저희 제자인데 중국에서 제가 경목으로 사역할 때 저희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2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이 친구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면서 속으로 그래도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우리가 망각의 의사가 있는데 설마 기억을 할까 혼자 스스로 믿으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봤죠?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 이후로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딱 한 명의 이름만 기록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지만 한 명의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첫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시작적인 용어로는 장자권, 장자의 계보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만 기록되었을까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장자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뒤를 이제 퀴즈가 많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장자를 이은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인가요? 아닙니다. 위로 누가 있죠?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자, 이삭의 뒤를 이어 장자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첫째 아들인가? 아니죠.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누가 있죠? 에서가 있습니다. 자, 장자를 이은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들이 12지파를 구성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뒤를 이어서 누가 장자의 계보를 잇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뒤를 잇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예,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질문을 할 거라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면 아마 책이 많이 끝나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듣고 이제 답을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질문을 시작하는 협박을 합니다. 열심히 대답을 해주셔야 조금 나오시고 또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고요. 자, 오늘 읽은 본문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삐삐하게 보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야곱의 뒤를 이어 전자의 계보를 잇게 된 사람은 유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자, 유다가 그렇지 않겠죠? 마면이라고 보시죠. 유다가 몇 자리에요?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넷째 아들이 세 명의 형들을 지키고 장자가 되었을까요?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는 우리가 뭐 설교의 단골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꿈의 사람, 누구죠? 요셉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11째 아들이지만 이 장자의 계보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면 첫째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첫째가 돌아가기 때문에 요셉이 야곱의 뒤를 이어서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넷째 아들이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었습니다. 그럼 왜 유다가 장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유다가 장자가 되었을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열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타이틀이 달려있어요. 열두 명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하는 축복.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를 잠깐 살펴볼게요. 창세기 49장을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입니다. 자, 49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신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신상에 올랐었다. 무슨 말인가요? 장자의 계보에 대한 말입니다. 루벤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첫째 아들이면 맞어. 하지만 뭐래요? 너는 첫째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친성이 올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이자 자신의 성모였던 빌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에서 떨어집니다. 자,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두 사람이 형제인데, 그들은 폭력의 도구래요. 그래서 장자가 안 됐네요. 폭력의 도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누이 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에 가서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명확하게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유다가 장자의 계보를 이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한번 다 찾아봤어요. 성경 안에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길래 요셉을 제끼고 첫째가 장자권을 받았을까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유다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성경에 딱 두 군데 설명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딱 두 군데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구덩이에 넣었을 때 유다가 나섭니다. 뭐 하자고요? 죽이지 말고 애굽 상인에게 팔자. 이게 유다입니다. 자기 동생 죽이지 말고 애굽에 팔아넘기는 게 장사를 받을 조건이 될까요? 그래서 아멘하시면 감사하긴 해요. 근데 그게 장사를 받을 만한 이유는 아닙니다.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이거는 한 장 전체 것이라고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38장 읽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출장을 가서 몸 파는 여자를 만나서 예, 그 관계를 하려고 하죠. 네, 하기를 그 누구였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어. 이 얘기가 정말이에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뭔가 이 사람을 막 띄워주고 싶으래도 띄워줄 게 없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유다죠? 왜 하나님은 유다를 요셉을 지켜놓고 잠재의 계보를 믿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그 K-드라마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 드라마의 단골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이게 빠진 재미가 없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한나라에 보면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게 있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에게도 이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지내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죠. 혹시 이 이름까지 알면 좋은 주의가 나왔다고 인정해 드릴게요. 누구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우리 현대자 선생님들 정말 좋은 주의가 나오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자, 큰 딸 이름이 레아고 작은 딸 이름이 라헬입니다. 근데 레아는 가만히 보니까 성격도 좋고 잘해요.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흠이 있었죠. 뭐죠? 비모가 안 맞으셨어요. 라헬은 성격도 깐깐하고 또 변덕도 심한데 소녀시대 유나처럼 예쁘네요. 말하나니까 좀 제가 어느 세계 사람인지가 좀 드러나서 걱정이 됩니다. 유나가 언제적 사람인데, 요즘은 얘기를 할게요. 요즘으로 하면 뉴진스 정도? 네, 뉴진스처럼 예쁜 그런 미모를 가진 게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남자분들에게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야곱이었으면 라헬이 좋을 것 같아요? 레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속마음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혜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마 라헬이고 싶어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에게 과거나 현재나 맥을 놓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에도 레아보다는 라헬이 맞습니다. 뭐죠? 라헬 영어인 거? 리치라고 그러죠? 우리 주변에서 리치를 너무 잘 듣잖아요. 레아? 영어 이름 레아인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리치를 좋아해요. 야곱도 레아보다는 라헬, 리치를 좋아해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반이 가만히 보니까 레아가 결혼을 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헬과 결혼을 한 날 저녁에 라헬을 빼놓고 레아를 이제 야곱의 침상에 넣어줍니다. 야곱이 얼마나 불안한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이해 못하도록 그죠? 알아채웠어요? 뭐 알아채웠어요? 밤에 잘 때 여자 얼굴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죠. 남자분들 표정 보니까 저만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아, 저도 아닌데 이렇게 표정으로 찍고 계시는데요. 자, 야곱이 사랑하는 레아가 아니라,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억지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레아랑 잘 관계하지 않아요. 그걸 그러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레아가 라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보셨어요. 그래서 뭐하라고요? 아이라고 나으라고 아이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레아가 어느 정도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 성경은 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는데 야곱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보통 첫 아들, 우리 가문에서는 첫 아들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문화와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 이름을 지어주죠? 보통은 할아버지, 그죠? 아니면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창세기 29장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야 하십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였더라.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레아가 스스로 야곱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레아가 직접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루벤이 무슨 뜻인지, 레아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다 나와있어요. 루벤의 뜻이 뭐예요? 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얼마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그리웠으며 아들의 이름을 내 남편이 나에게 사랑하겠지 하고 지었을까요? 첫 아들을 보았고 이렇게 레아의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34절 둘째 아들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역시 누가 되냐면 레아가 짓습니다. 시므온 뜻이 무엇이냐고요? 더하여 주셨다. 둘째까지 나왔지만 여러분 요지부도 관심 없습니다. 33절인가요? 짓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했으며 레이는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 역시 레아가 짓습니다. 레이의 뜻이 뭐라고요? 원래 하나예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손주 유리의 영어 이름이 리바 레이입니다. 아마도 찬주가 예당의 사랑을 그리워해서 이제는 음악하겠지 그렇게 지는 거는 아니다 의심스럽겠다 여러분 찬주는 저한테 교육을 받아내기 때문에 얼마나 야곱의 사랑이 그리웠으면 이제는 음악하겠지라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다. 같은 남자지만 참 야곱은 근데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아이는 계속 나는 걸까요? 좀 궁금해집니다. 레아의 상황을 보면 참 가련하고 짠합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우리 똑같은 경우가 있죠. 비슷한 경우가 있죠.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사랑을 줘야 돼요. 너 안 낳으면 돼. 그래도 한나는 뭐예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 레아는 아들을 낳아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레아라고 축복된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이름을 왜 지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내 아들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낳은 내 아들인데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무관심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레아는 자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야곱아, 남편아, 내 마음 좀 알아봐줘.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세 명을 낳으면서 마지막까지 나와 내가 갈 거야 라고 기대했던 그 레아가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셋째까지 낳고 성경은 그 갭에 이 레아의 마음이 어떤지 설명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나 180도 달라진 모습이 나옵니다.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레아는 그동안 야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눈이 누구에게로 향해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나 이제 하나님만 보겠다.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라면서 자신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관심 없습니다. 바뀐 건 누구예요? 레아는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하면서 자기의 시선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더 이상 아이 낳을 필요 없어. 아이한테도 기댈 필요 없어. 라면서 출산을 멈추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곳, 가장 처음 나온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요. 창세기 29장에 유다라는 단어에 가장 먼저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편을 보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성가대도 첫 가사가 뭐였어요? 까먹으셨어요? 주와 뭐죠? 아니 첫 가사. 예,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아, 제가 저도 지에서 외웠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하면서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그 자연 만물을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누구도 찬양해요? 내 영혼도 찬양.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이 좋았더라는 말은 있는데 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표현을 안 하세요. 시편에 가서 하시고 아마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 것처럼 찬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9장까지 한 줄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유다라고 지은 이 부분에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거기에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담아놓은 진정한 찬양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비밀 안에 숨겨 놓으십니다. 앞에 철저하게 찬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다가 찬양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심지어 누구도요? 남편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거룩한 성품은 뭐예요? 찬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다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믿음의 요셉도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어머니 레아에게서 낳은 유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신 겁니다.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유다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마지막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그 찬양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느 집단에서 출산하셨습니까? 유다 집단에서 출산하셨습니다. 사명의 이름을 뜻을 가지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빅피처를 갖고 이 메시지를 담아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음악,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셨어요. 찬양이라고 하면 은혜의 노래. 아, 물론 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찬양, 이 노래 부르는 것도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은혜 없이 찬양해서는 안 돼요. 성가면부도 저는 제가 찬양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는 것 저는 옆에서 뒤에서 계속 예배전부터 그 가사를 찬양했어요. 무슨 말을 찬양하는 것이 무슨 가사입니다. 그냥 노래로 와 부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찬양이었는지 아는 거예요. 진정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은 한 곡 한 곡을 부를 때 가사 한 절 한 절에 주님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찬양하는 것이 점점 두려워져요. 왜요? 내가 이렇게 못 살잖아요.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가사 한 절 한 절처럼 내가 삶을 지도 못하기 때문에 점점 두려워져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다와 같은 이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유다와 똑같은 우리는 네 글자로 외우니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셨고요. 가로 유다입니다. 그럼 가로 유다의 이름 뜻이고요. 가로수 지방의 이름이고요. 유다예요. 유다의 뜻이 뭐예요? 가룟 유다는 찬양하라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오별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구약의 유다처럼 되는데 신약에 가는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 한 입에서 우리가 저주와 찬양이 같이 나올 수 없다.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하면 구약의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만 우리가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가는 것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레아와 똑같이는 않지만 우리 박대식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어떤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우리는 언제나 또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만나게 됩니다. 레아가 답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호스터에 와 있으면서 매찬주 찬양이 우리 사회 예단이 가정도 좋은 유리와 이렇게 키워주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이 아니면 어떻게 저희들이 아이를 키워보겠습니까? 어떻게 같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지금 성경을 깊이 있게 오기 위해서 그때 책자를 아예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3년치를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너무 저는 이 시간에 감사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젊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이 열리고 있지 않아서 솔직하게는 아내와 자주 레아와 같은 마음으로 답답함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레아와 같이 하나만 고백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지 못하고 있었거든. 아내랑 비교하면서 자꾸 왜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방치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도 있지만 그 소중한 시간을 감사하지만 답답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항상 고민하십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는 그 승부보다도 찬양하라. 하나님 그 찬양하라라고 저 스스로에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찬양이 계속 제 머릿속으로 떠오르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도 정말 놓치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기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켜주시기 주님 나를 지켜주시기 세상에 엉망풍파 몰아칠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기 그 다음 가사에서 제 고백에 대해 수고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신 것.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 못하는 고민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평안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평안하게 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유다, 레위가 유다를 나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우리 부르면서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절대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한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려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주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내 아가 더 이상 야곱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힘들어하고 아버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 그동안 자신의 마음 아버지 그 아깝다했던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버리고 이제는 유다라고 지으면서 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대모로 있는 아버지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가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졸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해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지금 당장 변한 것은 없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을 이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캠핑과 공부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복중이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모든 시각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므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아버지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면적으로 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찬양하는 길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내와 같이 답답한 상황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이 자꾸 다른 곳에 가겠지만, 하나님,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와 같이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나는 고백하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유다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장자의 계보를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주상이었던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 상처들을 받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년장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오로지 그 찬양으로 넘쳐나는 아버지 와서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부터 우리의 성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계명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4장 부르므로 이보성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조목 지금까지 우리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함으로 역사하십니다. 힘들어서 고백이 말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며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바라며 그 사랑하는 김현장 모든 성도들 너희에게 이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